변화의 땅을 찾아서.
안녕하십니까? 변화의 땅을 찾아서 전영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화폐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품의 교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유통수단이죠.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에밀 루소는 화폐는 서로 다른 물건의 가치에 대한 비교 기준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화폐란 한 사회를 결속하는 매개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현대사회에서는 화폐를 종종 우리 몸의 혈액에 비유하기도 하죠.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신체가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유통과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한 국가의 경제 흐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폐 개혁이라는 제도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조 초기에 태종이 그 중앙 집권체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화폐 제도를 개혁한 적이 있고요. 광복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두 차례 화폐 개혁을 하지만 인플레이션만 일으켰을 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작년 11월 말에 화폐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보도를 보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과 북한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이 화폐 개혁이라는 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변화의 땅을 찾아서 북한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전면적인 개방개혁인 도이모이를 채택하기 전 베트남이 1985년 9월에 실시한 화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베트남은 자유화와 통제 사회를 반복하면서 사회주의 내에서도 자유화 조치를 실시하면 생산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공산당 지도부라든가 생산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공산당은 기존의 낮은 가격 제도 때문에 국가가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을 중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화폐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화폐 개혁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당시 베트남의 화폐 개혁 목적은 정부의 심각한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가계의 과도한 현금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트남의 그 화폐 개혁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불러오는데요. 먼저 국영 기업이 현금 부족으로 기업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오히려 국영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였고 이는 오히려 재정 적자를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화폐 교환을 사전에 간판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외화나 금 등으로 그 국권을 바꿨는데요. 이에 따라 통화흡수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는 달리 미미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사회주의권 국가의 화폐 개혁은 그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베트남의 화폐 개혁은 결국 그 도이모이를 도입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한국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정재환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베트남은 화폐 개혁을 위해서 이 부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화폐 개혁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화폐 개혁 위원회에서 제시한 화폐 개혁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청운대학교 이강우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 화폐 개혁 위원회가 크게 세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물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특히 생산에 소요되는 물자의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철강 가격을 11.5배, 시멘트 가격을 12.5배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둘째로 이 근로자의 급여를 20% 인상하고 셋째로는 기존 화폐 10동을 새로운 화폐 1동으로 그러니까 10분의 1로 이렇게 교환을 하고 구화폐 기준으로 각 개인은 15,000동 그리고 한 가구당 2만 동까지 이 비율로 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나 급여는 현실적으로 올려놓고 다시 그 화폐를 10분의 1로 절하해서 인플레를 막겠다 하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화폐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내각 회의를 거치면서 대폭 수정됩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요. 먼저 물자 가격을 원래 제안했던 수준의 70%만 올리고 월급은 당초 20% 인상 목표에서 100% 인상을 결정합니다. 이 물자의 가격이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 회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 중앙 집권식 계획 경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1985년 9월에 실시했던 이 화폐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다시 이강우 교수로부터 실패 원인을 들어봅니다.
물자는 국가가 국영기업에 팔아서 그 대금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 재정의 일부가 되죠. 그런데 물자 가격이 처음 제안보다 낮게 되니까 국가의 수입도 그만큼 적게 되고 또 반대로 근로자 급여는 20%만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100%가 증가하니까 국가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공산당은 이러한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통해서 화폐를 과도하게 찍어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각 개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일부분만을 신화폐로 바꿀 수가 있고 나머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은행에 예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그 개인의 재산이 국가로 강제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달러화나 금 그리고 실물 자산을 사재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개혁 후에 85년 말부터 86년까지 1000%라고 하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을 기록하고요. 달러 환율도 이 공식 환율 기준으로 1달러에 15동 하던 것이 86년 2월에는 1달러에 250동까지 오르게 됩니다.
결국 화폐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지만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경제 정책과 또 화폐 개혁의 실패를 통해서 어중간한 개선 조치는 부작용만 불러올 뿐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기존의 사회주의 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고 더 이상 사회주의 경제 제도로는 국민을 통제하거나 국가 경제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화의 땅을 찾아서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이모이 정책 도입 직전 당시 베트남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